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이상한 보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비유가 나오는데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값진 진주를, 아니, 값진 보물을 발견하였고 기뻐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물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니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라고 하면 보통 아이들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물은 이 어른들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보물은 마음을 사로잡는 욕망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든 사람이든 명예나 아니면 권력이든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보물이 딱 되는 순간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물이 마음을 사로잡는 욕망의 단어였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보물이 욕망의 단어라는 것을 또한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골드 러시입니다. 골드 러시는 미국 역사에서 5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미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1848년 세크라멘토 강에서 제임스 W.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금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목수였던 이 제임스 마샬은 강 근처에서 이 제재소를 건축하던 중에 이 사금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제재소 주인과 함께 이 철저히 비밀로 붙여서 이 사금 캐기 사업을 시작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통신수단이 거의 전무했던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금에 대한 소식은 1년 만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갔고 이듬해인 1849년에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는 단 2년 만에 주로 승격이 되었고 주의 별칭도 골든 스테이트가 되었습니다. 보물에 마음을 사로잡힌 사람들이 몰려든 이곳,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곳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찾아들어오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 생각합니다. 1800년도에는 골드 러시로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드림 러시로 이 미국에 오는 것입니다. 골드 러시가 있은 지 1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보물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보물로 말씀하시고 천국을 반드시 보물로 꽉 붙잡아야 할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천국의 보물이 세상의 보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의 보물이 세상의 보물과 닮은 일면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보물도 세상의 보물처럼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나 아니면 값진 진주의 비유처럼 그냥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천국의 보물 역시도 세상의 보물처럼 그 보물이 갖는 가치로 인해서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오늘 비유 속의 두 사람도 보물을 찾았다는 그 이유로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보물은 세상의 보물과 분명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세상의 보물이 줄 수 없는 기쁨의 핵심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물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보물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이상한 보물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보물은 찾는 자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보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동화에서부터 어른들의 영화에까지 이 보물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 이야기들이 갖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이 열심히 보물을 찾아서 마침내 그 보물을 손에 넣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보물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고 그 보물을 찾기 위하여 피눈물 나는 수고를 한 끝에 마침내 보물을 얻게 된다는 것이 거의 모든 보물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골드러시의 이야기를 봐도 사람들이 열심히 보물을 찾아 나서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눈 덮인 시에라 산맥을 넘고 무시무시한 데스밸리를 지나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보물이 있는 캘리포니아에 도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골드러시의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보물 이야기는 보물을 찾는 자의 수고와 노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밭의 주인도 아닌 사람이 일을 하러 나갔다는 것을 보니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가난한 소작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소작인이 늘 하던 대로 밭에서 일을 하였는데 묻혀 있던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웬 땅에 보물이 다 묻혀 있냐라고 신기하게 들리실 것이지만 당시 땅에 묻힌 이 보물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돈이나 귀중품을 맡길 수 있는 전당포나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귀중품을 보관하는 방법이 나만 아는 곳에서 나만 아는 땅에다가 묻어두는 방법이었습니다. 귀중품이 없는 사람은 가재도구나 의복까지도 땅에 묻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건의 주인이 죽거나 전쟁포로 잡혀가게 되면 그 귀중품들이 그냥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인 없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법에서는 이 땅에 묻힌 보물을 발견할 경우 그 찾은 사람,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의 주인이라 아예 정해놓았습니다. 보물의 원주인을 찾을 수 없으니 찾은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아예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묻힐 뻔한 이 보물을 오늘 본문 속에 이 소작인이 발견한 것입니다. 여느 보물의 이야기처럼 보물을 찾겠다는 각고의 노력과 수고 끝에 발견한 것이 아니라 얻어 걸려서 이 보물을 찾게 되고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진주 상인의 비유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5절을 보시면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았다고 하니 우연히 보물을 찾은 이야기와는 좀 다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 값진 보석은 당연코 진주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진주 조개를 양식하는 바람에 이 진주가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값싼 귀중품이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자연산 진주가 최고의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중품으로 진주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이 값진 진주를 찾고자 헤매겠습니까? 그런데 그 값진 진주가 다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인의 눈에 띄어야 이 진주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값진 진주가 상인의 눈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앞선 소작인이 우연히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진주 상인 역시도 우연히 값진 진주가 그의 눈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의 보물은 그것을 찾는 자의 열심과 수고에 따라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보물은 찾는 자의 수고가 아니라 천국 보물을 주는 자, 즉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의 보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그 천국의 보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자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히 무감각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지만 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지만 하나님께 눈과 귀가 열리게 되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소작인이 보물을 취하게 되고 또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던 값진 진주를 이 진주 상인이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고 무관심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천국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보물을 손에 넣기까지의 수고하고 애쓴 과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굉장히 싱겁게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는 것,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천국의 보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수고와 각고의 노력 끝에 구원을 얻었다 한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계속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여서 재산을 늘리고 명성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더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 없이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들은 그렇게 그것을 지킬 필요와 노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뛰어난 머리, 그 다음에 좋은 가문, 빼어난 미모 같은 것들은 특별히 우리가 갖고 태어나면 특별히 수고를 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미모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절세의 미모를 가진 여인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의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누이라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거짓말을 했을 때의 사라의 나이가 첫 번째는 60 후반대였고 두 번째는 무려 90이 넘은 엄청난 나이에, 엄청난 세월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무슨 화장품이 있겠으며 마스크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미모를 주셨으니 그 미모가 특별한 수고 없이도 그대로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사라의 미모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그 구원에 대하여 반응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의 손에 주어진 보물이라면 우리는 더 많은 노력으로 그 구원을 지키려 애를 써야만 합니다. 노력으로 얻은 것들은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스스로 마음에 든다 하여 신앙생활을 한다 싶으면 천국이 온통 내 것인 것 같다가도 좀 마음에 안 드는 신앙생활을 한다 치면 스스로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래서 들쑥날쑥하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수고하여 획득한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보물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천국의 보물로 주셨으니 그 보물을 지키고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과 확신의 기쁨을 날마다 천국의 보물로 만끽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까지 그냥 뒷짐지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는 찾을 것이고 주실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비유의 내용에도 나타납니다. 보물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소작인이 우연히 보물을 발견을 하였지만 보물을 찾기 위하여 애를 썼던 상인도 보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를 아직 보물로 갖지 못한 분들도 이 진주 상인이 진주를 구하듯이 찾고 간구하고 두드리게 된다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보물을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보물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오늘 보물 이야기가 가진 클라이막스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물 이야기들을 보면 그 보물 이야기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보물을 취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보물을 찾았던, 부자가 보물을 찾았던, 보물을 찾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에 더하여서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더 부자가 되는 것이지 그 누구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존 소유를 팔아서 보물을 사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전 재산을 팔아서 취해야 될 보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를 사기꾼으로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재산을 팔아야 얻는 보물이라면 그것은 복된 물건이 아니라 저를 망하게 할 위험스러운 물건이기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보물의 이야기는 전 재산을 팔아서 보물을 갖는 경우의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아니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세상 보물의 이야기가 되려면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발견한 보물을 자기 소유에 얹어서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소작인은 가난한 소작인 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야 했고 원래 부자였던 이 진주 상인 역시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내용이 비유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기특한 결정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특한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관원처럼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요구를 하진 않으셨지만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또 세리였던 마태는 세관직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비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라는 보물을 살 것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내용과 굉장히 모순되게 여러분은 들리실 것입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천국의 보물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모든 소유를 팔아 예수를 보물로 사야 한다고 하니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를 믿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처분한 사람은 없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 보물을 사라는 그 뜻은 우리의 재산 전부를 처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뜻은 천국 보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납득시키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질투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속 좁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가 바로 질투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질투는 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사랑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을 때 생기는 반응이 바로 질투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제 아내가 맛있는 것을 할 때마다 저를 먼저 주지 않고 옆집 아저씨에게 항상 먼저 갖다 준다면 저는 절대 그거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만난 것을 하면 당신 남편을 먼저 줘야지 왜 옆집 놈에게 갖다 주는 거야? 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게는 듣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뿐입니다. 아내에게 고함을 치는 저를 보면서 참 목사님 속도 좁다라고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편으로 아내에게 가장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에게 당연히 사랑을 받을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 누구와도 그 어떤 것과도 우리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든 나를 섬기든 양자택일을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전부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의 전부여야 한다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모든 요구는 이 자식을 위한 요구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는 우리를 위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셔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여긴다는 이 말은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삶에 어떠한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는 법이 없게 됩니다. 아무리 큰 일을 닥쳐도 하나님보다 덜 중요하고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면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었으니 내가 두려운 것입니다. 사업 때문에 항상 쫓기고 그래서 사업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업이 이미 하나님보다 크고 중요한 절대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녀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겁다 못해 삶이 제대로 진행되지를 않는 사람은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한 절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잠시 담임이었을 때, 부목사로 있었을 때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설교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교 때문에 잠을 설친 경우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한 토요일이 되면 온 가족이 긴장을 하여서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평생을 설교해야 할 사람이 왜 설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설교가 저희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한 절대자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설교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귀한 설교가 저에게는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전부 귀합니다. 사업도, 자녀도, 가족도, 그리고 목회와 설교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크고 중요한 절대자가 되었을 때 나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자로 모시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상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쫓을 것을 요구하신 것이고 전 재산을 들여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칭찬하셨으며 하나님은 아들이 전부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된 요구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기뻐하도록 노력하라, 기뻐했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권면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어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극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왕명을 거절할 경우에는 왕을 반역하는 셈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들을 때는 참으로 난처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도대체 매 순간 기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우리가 모든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이 될 수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기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당연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원천이고 또한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항상 기쁨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